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 보고 염려하며 또 화당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였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대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돌아받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입니다. 이 설을 맞아서 많은 분들은 지금 고향을 향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고향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그 기쁨은 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도 기쁜 참된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 고향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참 바쁘게 살아가지만 이러한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에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지난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우리 조상들에 대한 감사함을 또 표하는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석과 설 명절에는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도 합니다. 비록 평소에는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가끔씩 안부만 전하지만 그래도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참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제가 바로 이곳에 오기 전에 사역했던 곳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는 참으로 많은 한국 분들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초기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저를 도와주시던 한 분이 저를 데리고 어떤 한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은 팔로스 버디스라는 그 언덕인데요. 그곳은 태평양이 한눈에 잘 내려다 보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데리고 어떤 한 나무 밑으로 내려가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곳은 참 많은 이민자들의 눈물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처음에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길래 많은 이민자들이 이곳에서 눈물을 흘렸을까 했는데 그 이유인즉슨 이랬습니다. 이민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많은 차별과 서러움을 당하면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많은 친척들이 그리울 때면 이 언덕에 올라 저 멀리 태평양을 바라보며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그 바다를 보니까 왠지 저 멀리 우리 부모님도 계시는 것 같고 저 멀리 우리 가족들도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저에게도 그 장소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씩 구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구멍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고향과 가족들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구멍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수구초심이라는 성어가 있을 만큼 자신들이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 고향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고향에 대한 마음은 고향을 멀리 떠나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고향에 가도 더 이상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클 것입니다.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가족이 함께 모여 그간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또한 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좋은 이야기, 우리가 배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또한 이 조상의 좋은 모습을 잘 계승하여서 우리 가족이 더욱더 이전보다 발전된 가족의 모습을 갖자고 다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 가지 많은 조상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에게 계승할 영적 유산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을 다해 믿었던 그들의 역사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쭉 나오다가 13절부터 16절까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사모하며 나아갔던 그 본향의 이야기가 잠시 나오고요. 또 이어서 17절부터 19절까지는 마지막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는 무관한 것은 아닌데 왜 이 이야기가 그 중간에 끼어가 들어가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다 해당되어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 삽입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한번 먼저 살펴보고 나서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모했던 것,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바랬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13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함께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럼 11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8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한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순종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순종의 대가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한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말한 그 땅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는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며칠, 몇 달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유익하지 않은 것인가를 따져보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는 즉시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그의 순종의 모습은 그가 자랐던 환경을 살펴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환경은 어떤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성장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사야서 51장을 통해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1장 1절과 2절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 그 많은 우상의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브라함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각종 우상에 둘러서 너무나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었고 그 생명의 빛을 만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별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만큼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우연히 하기 싫은데 억지로 어떤 동정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나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격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즉각적인 순종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 생각들,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 또 세상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많은 요소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우루, 우리의 불신, 우리의 죄의 장소들을 과감히 떠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새로운 삶,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도 옛 모습, 세상적인 모습, 세속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철저히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망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인간의 많은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 점점 교회는 병들어가고 점점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꾸짖으시며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점점 어느새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했던 그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이후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 잘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9절에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가나안 땅에 다다랐을 때 그 땅에서 약속을 믿으며 아들 이삭,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에 다다랐다면 이제 그 땅이 내가 거할 그 영원한 뭐 영원까지는 아니겠지만 내가 거할 땅이니까 그곳에 번듯한 건물도 세우고 자신들이 어떤 마을도 건축할 법한데 그들은 이상하게도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바로 그들이 장막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즉각적으로 자신의 친구, 고향,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는데 겨우 장막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객이나 유목민들은 텐트 생활을 하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 텐트 생활은 정상적인 주거시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손자도 다 텐트에 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에 갔지만 정작 그들은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밟고 있던 그 땅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에 불과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소유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 땅을 어떻게 해서든 더 화려하고 자신 보기에 더 만족할 만한 것들로 가득 채웠을 터이지만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보았고 그 땅은 단순히 더 자신이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를 지나가는 하나의 거치는 경유지였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난 이후에 175세에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약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것은 그 안에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헷 족속으로부터 샀던 그 조그만 땅덩어리였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그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정작 그가 이삭을 얻었던 것은 10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많은 모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했던 아브라함.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 중에 하나는 어떤 인생의 전환기에 있어서 오랜 기다림을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대부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응답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계속 기다리도록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이젠 좀 마무리되어서 좀 더 새롭게 내 인생이 좀 시작되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답답함 가운데 우리는 그 시간들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겪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두 수선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약 40년이라는 시간을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벵갈 지역에서 7년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7년 동안 한 명의 회심자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성경도 번역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7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는 이 시간 동안 윌리엄 캐리는 그 어떤 열매도 맞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선교를 경험한 저에게 있어서도 그 결실이 없다라는 것은 선교사를 얼마나 위축시키고 선교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음을 많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낙심되고 나는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가 보다라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시간들이 맞춰진 이후였습니다. 이후 18년 동안에 그 지역에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00여 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 사역들을 통해서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윌리엄 캐리를 모범으로 삼아서 선교를 하는 또한 선교의 선구자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윌리엄 캐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꾸준히 걸어갔을 뿐입니다. 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성품은 선교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그리고 인내하는 이 삶 빼고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실 그 성, 지금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능력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11절에는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적지 않은 나이, 90이라는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라 또한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처음부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이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라고 말하실까라고 말하며 웃기도 했던 게 바로 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거의 낳을 수 없는 100세의 아브라함 그리고 90세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 자녀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들은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참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형태가 없는 것을 만질 수 있게 해주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단순히 말로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것들도 믿음 안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혀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라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영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게 되고,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학교가, 그 직장이, 그 나라가 변화되는 경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 사라는 아브라함보다는 이런저런 의심을 많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굳건히 서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시고, 참된 믿음을 통한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양화진 선교사위원을 관리하고 선교 200주년을 함양하도록 하는 특별한 사명을 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고요. 또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또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이 병들어가고 힘이 없어져가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가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아니야? 한국교회는 끝난 것 아니야? 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국가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포기하고 이러한 현실들을 안타까워하며 모든 것들을 수수방관한 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참으로 어렵게 받은 그 아들 이삭.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일반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이것만은 제가 하기가 어렵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꺼이 또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분으로 그는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또한 하나님께 그 아들 이삭을 기꺼이 드리려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로 세우신 아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제대로 된 아들로서는 유일한 아들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능히 살리실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드리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부활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또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해주셨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희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여 바치도록 하신 것은 참으로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점차로 낯선 단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 중심에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일은 하겠지만 내 명예에 조금이라도 흠을 주는 것이나 다른 사람보다 손해를 보는 것이라면 견디기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은 어쩌면 너무나 거리 있는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며 동일하게 가장 아끼는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진지하고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막연하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에 굉장히 인색해합니다. 내 물질, 내 시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몫은 어느 정도 남겨놓고 내가 동의되고 내가 허락되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희생, 전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존 번연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 앞에 그의 일생을 드렸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병으로 인해서 누워 있었고 그의 딸은 눈이 먼 채 장님으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내와 딸을 남겨놓고 가는 그 존 번연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감옥에 가면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상,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보좌 앞에 모두 부숴버리고 하나님 당신만 경배하게 하소서. 바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희생,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이 헌신된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 아브라함의 이 삶을 통해서 또한 11장에 나타나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았던 그곳,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었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라는 그러한 공통점을 지닌 사실이라는 것을 지닌 사실을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을 산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미련을 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 싫었다면 그들이 원래 살았던 그 본향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택도 그들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그 삶을 그들이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바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약속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직접 체험하는 그러한 시작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친히 배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피조물로 하나님을 수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들의 하나님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미련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만으로 충분하게 여겨 그들의 일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았던 그 본향은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터가 있는 성이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유리하며 방황하는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향에는 이제 더 이상 유랑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참된 본향이 있었기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영원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본향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고통도 슬픔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와 인내에 대한 눈물을 닦아줄 주님의 참된 위로가 있는 곳이 바로 그 본향입니다. 고대 시대 이방인들, 나그네들은 증오와 의심과 경멸의 대상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권리도 갖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그들은 약속의 땅에 거하긴 했지만 그곳에서도 난민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위해 가나안을 단순히 통과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방인과 같은 모습들에 대해서, 순례자와 같은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힘과 위로를 주는 것은 바로 내 눈으로 현재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너머에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이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게 하신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방법들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영원한 나라, 우리가 정작 가야 할 그 더 나은 본향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크고 위대한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1장 38절은 그러한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삶이 참 훌륭했기에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칭찬한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취하는 경우를 많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불쌍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기에 어떤 세상의 위협과 환난과 공포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지으신 더 나은 본향이 우리가 가야 할 곳임을 늘 기억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뿐만 아니라 주변과 이웃과 다른 교회까지도 영향을 끼치며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